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의 일에 힘쓰라. 이 시리즈 두 번째 주제로 중보기도.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한 개인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지, 어디에 보낼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분을 영접한 사람인지,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것이 그 사람의 영원한 행방,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닌지, 그 반면에 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 그 개인의 영혼이 어떤 지위로, 어떤 영광으로 보내게 될지는 예수를 영접한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만들었냐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불멸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결코 쇠하거나 변형이 없는, 부패가 없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데스티니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 58절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그 결론적 진리를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는 줄 알미라.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4주 동안의 주제가 주의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 아주 광범위하고 성경 전체에 이것을 다루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그 문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현재 적용하여 네 가지 주제로 잡아서 이제 두 번째 주에 이르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가? 네 가지 영역에서 지난 시간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훈련에 자기가 드린 것만큼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침투하여서 예수를 소개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는 크고 작은 수고들, 예수를 영접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공언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 예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양육하고 제자화하는데 내가 쓴 작은 마음씀씀이 계획, 기도, 잘 안 풀릴 때 오래 참아주는 하나하나의 모든 행위들 영혼 가운데서 기억된다는 것이, 어떤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맹목으로 냉수 한 그릇 베푼 것 분명히 기억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한 영혼의 영원한 행방을 앞두고 투자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씀씀이는 분명한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한 보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기도와 관련된 영역입니다. 기도가 왜 주의 일인가? 왜 내가 기도할 때 영원한 보상으로 연결된다는 것인가? 기도를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고 천국에 간 그 사람들이 동일한 영원한 지위 신분이 아니고 격차를 달리하여 영원한 지위가 달라지고 보상이 달라지는 그런 영혼을 맞이하는가? 기도의 수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향해서 작성한 소위 말해서 옥중에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0년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3차 선교여행을 끝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가이사라에서 한 2년간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황제 앞에서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 로마에서 동일하게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 동안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감옥의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가택연금,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로 지나게 돼요.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이때 놀랍게도 죄수이지만 외부인의 방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인이 방문할 때 로마 군사가요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군사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또 사도 바울의 두 손에 그 쇠사슬을 채운 상태에서 외부인을 접견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속박 상태로 2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골로새에서 온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서신을 작성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주게 합니다.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유를 억제당한 사람이 하는 간곡한 부탁이라 심각성이 배어있고 그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도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그럴까요?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매일 생업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작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의 수고를, 기도의 작업을 계속하라. 직장에서 때로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계속하죠. 그런 것처럼 기도의 삶이 쉽지 않은데 순조로울 때도 있고 기도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데 기도를 지속해라.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의 삶을 끝까지 관철하라. 이것이 기도를 계속하고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사도 바울은 기도와 관련된 것에 그 문맥 가운데 이 감사라는 것을 습관처럼 넣을까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인가? 왜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들의 성향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해요? 지금 내가 가질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도달했으면 좋게 여겨지는 어떤 지점이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자의 마음 가운데 불만족의 상태가 보통 정상적인 상태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지금 채워지지 아니한, 아직 확보되지 아니한, 기도 제목이 내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망이나 불만족의 감정과 말을 뱉거나 내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가득한 가운데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올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만족의 감정과 말은 어둠의 힘을 내 삶 가운데 풀어냅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꼭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원망이나 불만족의 감정과 말은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어둠을 풉니다. 그것을 저지하는 강력한 하나의 애티도트, 해독제가 있는데 그것이 감사예요. 감사를 하면, 그러나 이 감사 자체도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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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하나의 공식처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십시오.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적 특권과 은혜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놀라운 소망이 내 현실이 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미 일어난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하신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리면 좋을지 주님께서 아세요. 해결의 능력이 있으세요. 때로는 상황을 극적으로 역전시키셔서 나를 기쁘기도 하지만, 기도를 쭉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목을 바꾸심으로 이 상황을 다르게 보는 은혜를 임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 분명하게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꼭 명심하십시오. 감사하기. 3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부탁을 합니다. 3절 같이 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4절까지 두 가지 요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4절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전하도록. 예, 원문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 일행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첫 번째는 내가 로마의 같은 연금 상태로 활동을 지금 할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다오. 아, 이거는 놀라운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이 힘든 환경 가운데 감옥살이 하고 있으면서요, 견뎌낼 수 있도록, 또는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하도록, 이러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의 문을 여시도록. 헬라 원문의 전도할 문의 문자적 번역은 말씀의 문입니다. 도란 두 로그, 말씀의 로고스의 문을 여시도록, 말씀의 문을 여시도록. 외부로 나가서 전도할 수 없는 나의 현재 상황,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들, 그 가운데는 로마에 사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믿음이 약한 누군가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가끔씩 찾아오는 그 방문객들, 그리고 수시로 교대하는 로마 병사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제목이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하고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전하도록. 이것은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너무도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실수하는 게, 경청하거나 질문해야 될 때 내가 계속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지금 교대 근무하는 로마 군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옛날에 자기 자신이 뭐 갈라디아 지역이나 아니면 헬라 지역에서 전하던 것처럼 자유스럽게 어프로치해서 말씀 전하고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도시로 옮기고 하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 교대 근무자들은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인데, 한번 관계가 어그러지면은 아주 여기서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관계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서 복음적인 핵심 진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전까지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겠죠.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이렇게 그 마음이 부드러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비수처럼 그때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 두 가지를 기도 요청했습니다. 지금 내가 매여 있지만 말씀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의 문이 열렸을 때 마땅히 할 말로서 전파할 수 있도록. 자, 주의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 본문을 택해서 골로새 교우들에게 지금 현재 이 서신을 받았을 때 주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런 기도 요청에 동참한 것입니다. 누구만 알아요? 실제로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기도 행위에 중보의 수고에 동참한 그 사람들, 그 시간과 정성에 영원한 보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드린 이런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주의를 힘쓰라 중보 기도라는 주제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어떠한 것이 과연 나의 영혼을 다르게 하고 남기는 어떤 행위로 연결될까? 저는 세 가지 크게 영역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기도하시면 됩니다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본도 교회와 관련된 주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와 관련된 주의 일이 무엇일까? 이러한 맥락에서요. 정말 많지만 지금 한 세 개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목회 사역자를 위한 중보입니다. 이 기도 요청을 제1번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러한 부탁을 했고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될 기도 부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막이라면, 그리스도의 교회를 와해시킬 전략을 짜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진행시킬까요? 누가 먼저 가장 타겟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적대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를 침공하고자 할 때, 정복하고자 할 때 가장 좋은 기회는 언제일까요? B라는 나라의 그 군주가 취약해 있을 때입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문제가 있을 때 상위권위에 있는 부모들은 그 문제를 헤쳐나갑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그러나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권위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흔들 수가 있다면 교회 와해는 시간 문제입니다. 왜 목회자 타락, 목회자의 부도덕한 그러한 행위들 요즘 들어서 왜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타락은 영적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자를 위한 중보는 주의 일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목회자가 타락하면 남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비난해요.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입 뻥긋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도 비난하면 안 됩니다. 그 사역자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주님 앞에서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부르심을 탈선하지 않도록, 주님께 주신 부르심의 목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없이 그 목회자가 타락했을 때, 그 목회자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더라도 목회자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사역자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컬러가 달라져요. 그 목회자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열매를 고스란히 먹어요. 그 목회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잘 아느냐에 따라서, 그 목회자가 무엇을 꿈꾸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경에서 주는 그런 진리를, 성경에서 주는 그 메시지를 아전 인수격으로 자기 구미에 맞는 식으로 해석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다면 지혜와 계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단계에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좀 더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래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내 일이에요. 그리고 주의 일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도덕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목회자, 다시 말해서 불륜의 죄에 빠졌던 246명의 목회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246명 모두 예외 없이 그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이 같은 타락은 내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대요. 중보기도의 지원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가끔 때로 저 혼자서 우리 목사님은 강하니까 스스로 자가발전할 수 있는 분이야 기도 안 했대. 그런 인상을 제가 준 것 같기도 해서 이거 잘못, 이건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사람인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 사역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보호와 관련된 기도 요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의 요청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있거든요. 너희들에게서와 같이 주의 말씀이 이 지금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에도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요청해요. 가만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사도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요청했는가? 사도바울이 기도, 자신이 기도 많이 했겠죠. 말씀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에 어떤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내가 전하는 그 대상에게 영광스럽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영광스럽게 전진하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 듣는 사람에게 크게 강력한 감화 감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에 의존하는가? 물론 전하는 사람의 정결함과 내용의 구성의 좋고 나쁨과 전달하는 자의 목소리 여러 가지가 일로 되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들의 중보에 힘입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지금 내가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데 1년 6개월을 머물 것이다.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역사했던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말씀 사역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의 답.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그 정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진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의 중보사역 덕분 아닌가, 그것이 일부 기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도의 필요, 그리고 기도에 헌신한 것, 주의 일입니다. 첫 번째, 목회사역자를 위한 중보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면서 짤막짤막하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을요. 영적 함정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신 목적과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그 목회자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도록. 세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이것도 인도하고 하는데 다 알겠지. 천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 저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 세 번째,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은 전하는 주의 말씀이 질주하여 감격적으로 들리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수고는 주의 일입니다. 단임 목사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공이고 주님 나라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수고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한 중보입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에는 첫 번째,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팀 한 사람 한 사람의 보호와 성령 충만과 기쁨과 자유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찬양팀을 위한 기도가 나의 영원한 지위를 다르게 한다고요? 찬양팀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찬양팀에게 자유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기쁨의 영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기도 행위가 기도한 것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존귀와 영광이 달라진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멘이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은혜의 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저는 주님 오시기 전에 꼭 보고 싶은 어떤 장면이 그냥 일반적으로 안수하거나 어떤 뭐 명령하거나 말고 그냥 찬양팀이 찬양하고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은혜의 장이 형성되면, 예배 가운데 은혜의 장이 형성이 되면 예배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영혼육이, 성도들 개인의 영혼육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 전에 여러분이 20, 30분 전 먼저 와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기도,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나는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영원 가운데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찍 오셔서 잠잠한 가운데 준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관련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찬양팀, 말씀 전하는 자, 많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중보할 때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이 형성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각각 다 다양해요. 백그라운드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달란트와 부르심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됨이 가능하거든요. 왜요? 주님께서 지휘하시니까. 다양함 가운데 하나됨이 형성되도록.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개의 분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네 개의 각각 큰 분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이 글림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근데 기도하면 이 분열의 영이 와해됩니다. 이렇게 분열의 영이 와해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하나됨이 일어나면 주님의 뜻이 전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은 주의 일에 동참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기도는 의도적인, 의식적인 결심과 계획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한 중보 있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의 메시지와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주 예수를 배우고 소개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의 대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게 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어떤 케이스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거나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수고를 해 주십시오. 7월 15일 시작되는 성경 공부반 지금 후보자가 4명인데 한 사람을 더 합류시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진대 그 영혼이 합류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겠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는 직장 동료를 중심으로 형제 모임을 지금 구상하고 추진 중이에요.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이 친구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고 이름은 누구이고 그 세 명의 이름을 보내왔는데 그 저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두 사람은 제가 알기로 불신자예요. 그렇게 처음부터 그 뭐 영적인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직장이라는 그 환경을 이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또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영적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가 압니까? 기도는 이러한 거룩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이름을 알거나 또 어떤 모임이 있다는 것 정보를 들으면 그것이 남의 일처럼 남의 동네 일처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여기고 함께 기도의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중보와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존귀한 공동체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에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 사용의 남용과 관련돼서 은사 사용의 무질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예언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은 33절이고 32절에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왜 예언하는 사람들이 지역교회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잘못돼 나갈까요? 이 구절에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예언은 제재받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예언은 제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짝이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자기 역할이 끝나면 다른 사람의 예언을 통해서 내 예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받을, 평가받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릎을 꿇을 용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교회의 그리스도 교회의 이기주의적인 마음이 교회를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감독의 직분을 맡길 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했습니다. 검증되지 아니한 전체 교회의 유익에 전체 유익을 위한 마음이나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전에 직무나 그런 임무를 맡았을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그런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의 질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합당한 사람이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자리에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아주 다양한 영역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과 개인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기에는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개인과 가정,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족과 친족이 포함됩니다. 누가복음 13장 잠시 열어주십시오. 이 부분에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문맥이 나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은 최근 유다 땅에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총독 빌라도가 저항하는 유대인들을 죽여서 피를 흘린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실로암 연못에 그 인접한 큰 그 망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1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을 사람들이 주님 아십니까? 라고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3장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까 총독이 살해해서 죽은 그 사람들, 큰 죄를 지었나 보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 죽지? 그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서 9절까지 하나를 비유 하나를 소개해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나 다 주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건에서 죽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너까지도 이 말이에요. 어떤 비유 내용입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요? 포도원 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 심었습니다. 열매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3년이 지났으나 열매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허비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찍어내버리라. 여기 다른 거 심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과원지기가 당돌한 제안을 합니다. 1년의 유예 기간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거죠. 1년 동안 제가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둘레를 파고 그름을 주어 돌보겠다고요. 보통의 경우 무화과 나무는 그름을 주지 않아도 자라는 나무예요. 나무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동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위기에 처한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막아쓴 겁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에 주인과 무화과 나무 사이에 과원지기가 들어간 겁니다. Intercede. Interceder. 누구와 누구 사이에 걸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중보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친한 동생일 수도 있어요. 내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영혼 사이에 내 기도가 없으면 아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 진리가 아닌 것에 해녹되어 있는 가족들을 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막아쓰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막아쓸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가끔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서 절망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한숨을 들으시지만 그 절망하는 시간 대신에 막아쓰기를 원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막아서서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야 되는 그것이 특정한 사랑의 행위면 사랑의 행위를 하면서 또는 그 내 말이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것을 억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보시는 그런 장기적인 그 비전을 내가 입술로 쉽지 않지만 선포하면서 예언적인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막아서는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이들을 위해서 너희가 좀 막았어도 이 수고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부담을 주실 때 나 구원받았고 어차피 나 천국 가고 어차피 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을 입을 놀라운 이 사실, 이것으로 해서 나는 만족한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불멸의 몸을 약속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본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님께 있는 그 부담이 어느 정도 분산되어서 차원은 다르지만은 레벨은 다르지만 부담이 각자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육성으로 들려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 세미한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를 위해서 무릎을 꿇어달라고 막아서 달라고 주님께서 부탁하세요. 그때는 그 수고를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그들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질 지어다라고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과 관련된 사실 가운데 이것은 한 분의 명령으로, 한 분의 간구로, 한 분의 외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때로는 5년 이상, 어떤 경우에는 30년 이상의 기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처럼 한 영혼은 귀합니다. 굳어 있는 그의 영혼에 거룩한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수고에 분명히 영광스러운 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불멸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중보의 영을 주셔서 열매 맺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막아쓰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아닌 것에 현혹된 가족 누군가 찍어내버릴 처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서 막아쓰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낳아준 부모 가운데 하나님 없는 상태로 멸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이들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품고 주 앞에 중보자로서 나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